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보면서 제목을 삶의 법칙을 아는 자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삶의 법칙을 바로 아는 삶. 이 시는 솔로몬이 기록했던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로 안 가면 이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법칙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누가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에덴 동산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서 무엇하라고? 바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일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내용이 이 속에서 딱 보여야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로운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도장을 받는 것과 같이 할례, 우리로 하면 세례를 받게 만든 거이지.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친자식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열두 지파가 형성되게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걸 놓쳐버리죠. 내가 열심으로 하고 내가 실력 있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면은 나는 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내가 출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왜 솔로몬의 시라는 사실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건축도 잘해봤지요. 토목공사도 잘해봤지요. 무역도 잘하지요. 여자도 많이 데리고 살았죠. 모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는 마지막에 황혼역에 쓴 것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속에서 뭐인가 튼튼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성공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가 헛되다라는 이 말은 의미가 이제 아주 그 전도서에서 의미하고 여기 의미하고 비스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는 달라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것을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 시편 121절에는 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벨은 뭐냐면 숨결과 같이 허무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은 진짜 허무한 거야.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워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목회자인 나에게도 돌아본 거예요. 네가 지금 18년을 돌아보면서 진짜 허무하냐? 아니면 뭔가 네 속에서 꿈틀거린 것이 있느냐? 예. 그때 와서 깊이 단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재미를 본 게 이 안에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 말씀을 또 이 묵상을 하거든요. 새벽에도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3시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3시에 못 일어났어요. 어제 제가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어나면은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주는데 주물르면서 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인데 내가 헛짓거리하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헛된 인생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시편 127편이 아주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 삶의 법칙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회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 마지막 왕이 되지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흥에 겨워서 술을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금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이런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이 아는 신들이 했다라고 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벽 앞에가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메네라는 말은 뭔 말이냐? 너 이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네가 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대결이란 건 뭐냐?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달라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발버둥을 쳐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발버둥 친 만큼 돈벌이하고 살았다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할 때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하나님이 있지요. 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이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 분이라는 걸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이지.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목적을 아는 삶이 돼야 이게 바로 삶의 법칙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삽니다.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네가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의 포인트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다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고 참되지요. 이 헛되다 샤브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무가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것 같다는 의미예요. 속고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고 삽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잘못하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헛된 것을 간 거예요. 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숨결을 걷어버리면 금방 죽는 것과 같이 정말 허무하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놓고 하느냐, 정말 허무하다. 그런데 그 인생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지금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지 아니면은 누가 나를 인정해준지 안 해준지 간에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감을 누르면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럼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곧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잠을 주신다는 거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표준 새 번역에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와, 정말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다. 막 발버둥 치고 막 열심히 하고 신문에 나오고 대석급되고 유명한 맹타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고 저 섬에서 저 촌에서 해도 그들보다 수많은 상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배불리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원어 그대로 또 본다면 뭐냐면은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은 어디 쉴 곳 있나요?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쉼이 있고 주 안에서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번 올림픽 할 때 마지막 달리기도 우리나라 귀화돼가지고 왔던 그분 도중에서 물러서 그냥 같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뛰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 달릴 때 나 혼자 가면 힘이 없어 넘어지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면 탄력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도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진짜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니까 변함없이 뛰고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기복 있게 움직여버린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202장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예.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0절부터 14절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이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우리 창조교회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정직하게 진리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 교훈과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의 길을 달려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진리를 떠나버린 그 어떤 것도 피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게 논문이잖아요. 그러나 다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틀리면 틀리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단순하면서도 온 우주 만물의 비밀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어 하나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 슬쩍 읽으면서 성경을 알았다, 설교 들으면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하게.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은밀하게 내 삶 속에서 나만 잘하면 됐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 인간관계 속에서 협력해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면 되겠지 하지만은 너한테 진정으로 평안이 있느냐, 너가 정말로 쉼을 얻고 있느냐, 너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아느냐, 네가 자는 동안에도 배불리 먹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 안다면은 주여 제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너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시편 139편을 보면서 나의 안고 일어서신까지를 다 알고 내 입의 말까지라고 멀리서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이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예.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럼 이것이 나 당대에 미치면 안 됩니다. 대의를 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삼지는 보라 자식들이 나오는데 깊이 보면 아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지해 나갈 때 잘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아요? 누가 상을 줄 때는 막 상을 버려버립니까?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거 피곱다고 바다에 버린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걸 정성스럽게 놔두고 기억하지요. 기쁠 때도 기억하고 슬플 때도 기억하고 말이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업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고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로 잘 세워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자식들은 보라, 너 자식은 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지 않아요. 내 자식이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내 자식이 성경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자식이 세상 속에 태어나게 하신 의미를 바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을 때 깊이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5절부터 6절하고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애기도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벌써 창세기 17장에서 왕이 나올까 나라가 세워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여자라고 해서 난 자식으로 안 한다고 말이에요. 네 본처 바로 네 사례로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에는 사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놓고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 네 씨로 나오게 한다고 말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부부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고 왕이 된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다 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과 벌써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창세기 12장에 불렀던 것이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24장, 출애굽 24장에서 나라를 이루셨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약속의 땅을 들여보냈구나. 그 이후에 왕들이 나게 만들고 그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그냥 가야 되느냐. 성경이 내 속에서도 체계가 있게 알아지는 이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이 성경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만 본다면 젊어서 난 자식들이 많으면은 좋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부터 난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나라가 민족이 이루어지고 왕이 나온다 해놓고 18장에서 뭐 나오냐?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뭐인지 아느냐?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 선택했다 이게. 그 말은 뭐? 네 부모 만든 이유가 뭐인 줄 아느냐? 네 자식 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말씀 가르쳐서 말씀을 바로 하는 자식으로 만들려. 그래서 말씀 바로 받은 자식과 말씀을 떠나버린 세상 속에 사는 자식을 비유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은 장망성이다 망하는 것이 되므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100%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삭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유명한 교회요, 하나님이 유명하십니다. 어떤 교회요, 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어디다 던져놔버려도 주님의 영광으로 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 그 교회,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부모,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 그의 상급이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까 결국은 오지로 이것이 많은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할 때에 그 자식들이 우뚝뚝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젊어서부터 늙었을까지 모든 책임을 이제는 누구가 지도록 만드냐? 하나님이 자식들을 주어가지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대. 그리고 어른도 어른답게 처신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보다도 경험과 모든 문화를 다 경험하고 오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차 한잔을 마시면서 어이 젊은이, 어이 집사님, 교회는 이런 곳이네. 교회는 이것이 교회네. 주님이 몸된 교회네.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네. 자네가 어떻게 생각한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을 때 알아주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 것과 같이 잠자는 과정에도 하나님 내 사업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건강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되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만 자네도 천국에서 같이 만나세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세상에 세속화된 교회가 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진리의 깊은 진리의 강수 속에서 참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있는 교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편 127편이 어제와 오늘처럼 행복한 말씀인 것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것이 말씀이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법칙을 바로 아는 삶, 첫째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요, 두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이요, 셋째로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정,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